삶의 향기가 문학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동서문학 멘토링 팟캐스트 진행을 맡은 운영위원 이은선입니다. 어느새 마지막 네 번째 팟캐스트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게 되었는데요. 일주차 오프닝을 열었던 게 진짜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벌써 마지막입니다. 4주라는 시간이 금방 지나간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지만 여러분이 멘토링 게시판에 남겨주신 작품들을 써온 시간 그리고 멘토 작가님들이 작품 하나하나를 읽고 애정 담긴 댓글을 남겨주신 시간들을 생각하면 지난 4주는 그 어떤 4주보다 밀도 있고 뜨겁고 가열찬 시간이 아니었나 생각해 봅니다. 2년에 한 번 찾아오는 여성 문학인들의 축제 삶의 향기 동서문학상이 2020년 올해로 15회를 맞이했습니다. 삶의 향기 동서문학상에서는 문학상에 응모하시는 여러분들의 창작에 실질적 도움을 드리고자 4주간의 온라인 1대1 창작 지도인 멘토링 게시판을 진행했는데요. 총 4번에 걸쳐 이 게시판에서 멘토로 지도해 주시는 멋진 작가님들을 모시고 육성으로 생생하게 멘토링을 만나볼 수 있는 시간 만들어보고자 합니다. 이번에도 역시 알찬 코너로 채워져 있습니다. 한 주간 멘토링 게시판 참가자 여러분과 함께해 주신 멘토 작가님들과의 문학 멘토링 토크, 그분들이 추천하는 한 권의 책, 나만의 책 코너가 준비되어 있고요. 이제는 주장원만큼이나 참가자 여러분들을 학수고대하게 하는 그 코너, 천수호 운영위원이 콕 집어주는 한 주간의 멘토링 게시판 수호신의 선택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4주간의 멘토링 게시판, 그 마지막 주를 아쉬워하신 많은 분들이 소중한 작품으로 4회차 멘토링 게시판을 차곡차곡 채워주셨다고 하는데요. 멘토링 게시판과 일주일을 함께해 주신 멘토 작가님들은 어떤 마음으로 지난 한 주를 보내셨을지 정말 궁금하고 기대가 됩니다. 지난 세 번의 팟캐스트와 함께해 주신 것처럼 이번에도 끝까지 함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의 창작 실력 향상을 위해 놓치지 않으셔야 할 코너, 지난 일주일간 멘토링 게시판에서 여러분을 열심히 지도해 주신 멘토 작가님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 바로 문학 멘토링 토크 시간입니다. 오늘은 4회차 멘토링 작가님 네 분을 모셨습니다. 시의 길상호 작가님.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소설의 홍희정 작가님.
안녕하세요, 홍희정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수필의 김가경 작가님.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그런데 지금 굉장히 특별하게 들리시지요? 여러 가지 여건상 부산에서 연결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목소리가 조금 더 특별하게 들리시더라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동문학의 이경혜 작가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이경혜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선생님들 어서 오십시오. 이 팟캐스트는 참가자 모두가 마스크를 착용하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조금 답답하게 들리신다고 하셔도 이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각자 있는 곳에서 꼭 건강 챙기시기를 거듭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양한 멘토님들이 우선 이 자리를 메우고 계신데요. 시의 길상호 작가님, 저희 예. 삶의 향기 동서문학상과 인연을 좀 소개해 주십시오.
저는 한 3회차 진행을 했고 이번에가 4회차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아...
그동안 여러분들의 많은 시들 보면서 제가 멘토의 입장에서 이야기를 하지만 많이 배운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세상에 뭔가를 배우셨다는 이 겸양의 말씀 속에서는 사실 이게 굉장히 진실함이 느껴져서 저도 순간 저만큼 돼도 이렇게 배운다고 표현하실 수 있구나 문득 그런 생각이 들고 자 동화의 이경희 작가님
네 저는 몇십 년 전 예. 네, 습작 시절에 이 동서문학상 그때 이름이 좀 달랐지만
동서커피문학상이었죠.
네, 응모한 적이 있고 또 제 얘기가 굉장히 용기를 드릴 거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똑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지금은 멘토링을 맡고 있습니다.
세상에. 근데 제가 선생님 참 멋지다고 생각하는 게 멘토 작가님의 위치에서 낙선의 경험을 털어놓는 게 쉽지는 않으세요?
그 어렵지 않은 게요. 네. 제 주변에서도 동서문학상에 냈다가 떨어진 작가들이 너무 많고 저보다 훨씬 훌륭한 작가들도 많거든요. 그래서 전혀 부끄럽지 않고 오히려 지금 조금이라도 용기를 드릴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 옆에 홍희정 작가님은 수상자 출신이세요. 심지어.
네, 안녕하세요. 소설 쓰는 홍희정입니다. 저는 이번에 두 번째 소설 게시판 멘토링을 맡았고요. 그 첫 번째 멘토링 때 부족했거나 놓쳤던 점들을 좀 더 보완해서 두 번째 기회에 알려드릴 수 있어서 네, 즐겁게 작업했습니다.
세상에. 저희 동서문학상 2년 맺으셨던 게 언제쯤이셨나요?
그 8회 동서문학상이었고요. 예. 네, 너무 대단하게 지금 말이 된 것 같은데 가작 제 기억으로는 가작
되게 어려워요. 상을 받기가 네. 몇만 편씩 들어오기 때문에
네네 제 기억도 그랬던 것 같고 그 이름 발견하고 무척 기뻤던 기억이 지금도 나요.
상은 밥상도 좋은데 안 그래요? 네 작품으로 네. 상을 김가영 작가님
네
저희와의 인연 어떠셨어요?
아, 네. 저도 앞에 똑 떨어진 그분 선생님처럼 언젠가 오래 전에 네. 똑 떨어진 기억이 있습니다.
세상에.
아, 이제야 밝히는데. 아, 그때 제가 되게 낙담을 했어요. 근데 지금 이런 일을 하게 되고 있으니 되게 감회가 좀 새롭습니다.
격세지감이랄까요?
네, 네.
세상에. 근데 오히려 몰라서 앞일을 모르기 때문에 오히려 훨씬 더 재미있는 인생이 아닐까 싶은데요.
맞습니다.
예, 김가영 작가님 이번에 멘토링 게시판 하시면서 어떤 부분 중점으로 지도를 했다, 멘토링을 네. 하셨다라는 부분이 있으신가요?
네네. 암만 해도 제가 습작 기간에 이렇게 했던 몸에 익혔던 부분들 있죠.
네.
잘 극복이 안 되거나 뭐 그랬던 부분에 좀 초점을 맞춰서 가급적이면은 잘 안 되는 부분을 좀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예를 들어 보이는 쪽으로 제가 좀 멘토링을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선이 좀 다양하게 바뀔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을 제가 좀 그게 자꾸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
선생님, 시선이 네. 다양하게 바뀔 수 있도록이라는 말은 구체적으로 어떤 말씀이신가요?
네, 그러니까 이 얘기가 전체적으로 보면 개인이 투구한 거는 개인의 그런 어떤 성향이 개인이 알잖아요. 근데 전체를 보면은 되게 이렇게 겹치는 부분들이 소재나 주제 부분들이 그런 부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이제 글을 쓰고자 하는 이제 시기니까 시선을 조금 다양하게 외부로 돌리는 거 있죠.
예.
그런 연습이 기필코 요 글을 쓰는 과정에서 필요한데 제가 성급할지도 모르겠는데 그런 부분이 읽히는 부분에 대해서 되게 저도 호응을 많이 한 것 같고 조금 그런 부분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제가 이야기를 드린 것 같습니다.
아, 어떤 의미에서는 나 자신에게 집중되었던 나만의 시선을 조금 네. 더 에둘러서 밖을 향해서 그 밖에 네네. 있는 시선이 다시 나를 보는 겹의 시선을 말씀하시는 거죠?
네네네.
홍희정 작가님.
저는 2년 전보다 기본기가 탄탄하고요. 분량 면에서 또 내용 면에서 완성도가 높은 작품들이 되게 많이 눈에 띄었어요. 그리고 문장 감각이 뛰어난 분들이 많으셔서 아주 즐겁게 그 독서하듯 멘토링을 했고요. 그 분량을 충실히 채워서 작품을 올려주신 만큼 성실하게 쌓아 올렸던 시간들이 무색해지지 않을 수 있도록 그 소설의 구조와 결말을 더 완미하게 할 수 있는 방식에 대해서 의견을 주로 드렸습니다.
사실 결말이 안 나와서 고생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거든요. 선생님이 생각하시는 좋은 결말은 어떤 건가요?
어려운 질문인데요. 그 습작 기간 동안에 결말에서 많이 신경 쓰시도록 제가 의견을 드렸던 부분들은 그 작가가 자기가 구성한 서사가 소설을 끌고 간다고 생각하지만 그 소설을 한참 쓰다 보면 문장이 작가를 끌고 가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단순히 문장을 쓰는 쾌감에 자신이 하려는 얘기가 무언지 잊어버린 채 그냥 표현에 대한 욕구로만 많은 얘기를 늘어놓다 보면 주제와 점점 멀어지는 상황이 돼요. 그래서 이럴 때는 소설 구조를 먼저 정해보시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고 구조를 치밀하게 고민하실수록 소설이 알 수 없는 곳으로 문장을 따라서 그냥 저절로 흘러가는 걸 좀 방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열린 결말은 무엇입니까?
열린 결말의 의미는 문학 개념으로 설명드리기보다는 제가 이해한 방식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소설의 서사가 그 작가마다 떠올렸던 어떤 방식이 있겠지만 그 마지막 부분에서 작가 날것의 목소리를 담은 어떤 그 전언이라던가 교훈적인 어떤 결말 혹은 작가가 결정해놓은 이 장면으로 끝나겠다라는 식의 의도가 아주 다분히 이제 눈에 띄는 그런 방식을 좀 제한 결말들이라고 좀 단순하게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군요. 저도 다시 배운 느낌입니다. 동화의 이경희 작가님, 예.
네, 이번에 아동문학도 수준이 많이 높았어요. 그래서 굉장히 저 멘토링 할 때 읽는데 즐거웠고요.
네.
제가 그 초점을 둔 부분은 저는 이분들이 다 이렇게 원석이라고 생각을 했고 근데 어떤 분들은 아직 흙에 많이 묻혀 있고 어떤 분들은 많이 벗겨져 있는 이제 이런 상태라고 보고 흙이 많이 묻어 있는 분들은 자기 재능에 대해서 너무 회의를 이렇게 많이 갖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의 어떤 숨겨진 그런 빛 이런 걸 좀 가능성의 씨앗 같은 것을 보여드리려고 이제 가능한 장점을 찾으려고 노력을 했고 반면에 거의 그 흙이 벗겨진 기량이 높은 분들은 오히려 이렇게 구체적인 지적을 받으시는 그런 경우도 있었어요. 저는 그런 원석이라는 입장에서 보고 초점을 맞춰서 멘토링을 해봤습니다.
원석이라는 칭을 받을 수 있는 분들은 참 행복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저는 어느 분이나 그렇다고 생각해요. 원석인 건요. 덮여있는 그런 정도지 네, 누구나 어느 선까지는 다다를 수 있다고 보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습작을 할 때 제가 모난 돌 같다는 정맞는 모난 돌 같다는 생각을 한 적이 되게 많았어요. 제 스스로 원석이나 혹은 언젠가 보물이 되겠지라는 생각을 그때 조금만 할 수 있었더라면 습작하는 나 자신의 손가락과 나 자신의 마음과 눈을 조금 사랑해 줄 수 있지 않았을까. 시의 길상우 작가님.
네, 시도 이번에는 수준 높은 작품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아니 도대체 멘토링 게시판에 수준이 어땠길래 다 이번에는 수준이 높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지.
네. 그러니까 표현 방법들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공부하고 오신 분들이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거든요. 요즘에 여기저기 많은 곳에서 공부할 수 있는 기회들이 많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 갖춰진 분들이 이 게시판에 참여를 하는 경우가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수준이 더욱더 올라간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표현 수준은 굉장히 많이 올라갔는데 어떤 사물에 대한 새로운 인식이 조금 더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글을 쓰는 사람들이 워낙에 많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정해진 주제 그리고 정해진 소재 안에서 글을 쓰게 되는데 그런 것들을 새롭게 어떻게 표현해내느냐가 요즘 글쓰기의 문제인 것 같아요. 근데 그것이 제대로 안 갖춰졌을 때 좀 식상한 시가 많이 나오지 않나.
사물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구체적으로 한번 예를 들어주시는 게 조금 더 알아듣기가 편하실 것 같아요.
네. 예를 들자면 우리가 수저라고 했을 때 수저는 밥을 떠먹거나 국을 떠먹는 어떤 도구로 인식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게 문고리에 걸리면 열쇠라는 또 다른 어떤 차원의 도구가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다음에 수저를 또 물속에 한번 빠뜨려 볼까요? 그러면 비늘이 빛나는 물고기로 또 변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어떤 소재에 대해서 시각을 달리해서 이야기를 풀어간다면 새로운 이야기들이 탄생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하면서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멘토링을 했습니다.
문득 길상우의 시창작 교실 같은 느낌인데 가서 듣고 싶은 하나의 수저가 되고 싶은 느낌인데요. 선생님들 혹시 선생님들 멘토 작가님들께 굉장히 궁금한 질문이 아닐까 합니다. 그럼 도대체 선생님들은 소재나 발상을 어디서 얻으시나요? 라는 질문이 되돌아갈 수밖에 없는 필연적인 시간입니다. 홍희정 작가님, 소설 쓰실 때 소재 발상 어디서 얻으시나요?
그 소재 발상은 그 사실 무수히 많은 곳에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걸 발견하는 작가의 상태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시선.
네네. 그래서 단순한 상상력에 그치지 않고 문제의식에서 출발하는 탄탄한 시선이나 상상이 되도록 노력하기 위해서는 평소 읽기도 많이 하고 또 생각도 많이 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래야 이제 좋은 소재가 왔을 때그 작가에게 안착을 할수 있다고 생각해서 손뿐이 아닌 눈과 뇌도 많이 그 연습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구나. 수필의 김가영 작가님.
네, 저도 홍의정 선생님이랑 일부분 비슷한데요. 그러니까 저 이렇게 평소에 그 오감을 다 열고 집 안에서부터 시작해서 하루에 어떤 일과를 보게 되면 그 일과 전 과정이 글과 연관이 돼요. 왜냐면 글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나에서 비롯되는 거기 때문에 내 오감이나 내 아까 홍의정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내 인식이 어디에 가 있느냐에 따라서 그것들이 자석에 붙듯이 뭐가 이렇게 다 와서 붙듯이 거기 그거와 연관된 것들이 하루 이렇게 다니면 다 붙어요. 감각에 다 붙는 거죠. 내 모든 감각에. 그래서 그 소재는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곳곳에 뭐 아무튼 하루 나가는 인물이든지 사물이든지 모든 데 들어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글쓸때아 이런 주제로 어떤 걸 쓰겠다 생각하면 그게 자연스럽게 와서 이렇게 붙는다고 할까요?
네.
그게 또 연장이 되고 연장이 되고 저는 그렇게 그 소재를 발굴하는 것 같아요.
어떤 면에서는 약간 마인드맵을 그리듯이 이제 시선을 확장하고 소재를 분산시켜서 그 소재가 또 가져오는 것들을 내가 주워 담는 것일 수도 있겠네요, 선생님.
네, 모두 유기적으로 엮이는 거예요.
동화는 그럼 소재와 발상이 어떤 면에서는 이제 좀 다르지 않을까, 더 특별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어떤 그러니까 저는 그러니까 소재 발상을 찾아다니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앞에 선생님들하고 어떤 면에서 통하는데 많은 게 오잖아요. 근데 그 많은 것들 중에 저한테 이렇게 와서 꽂힐 텐데 그중에 이제 굵은 가시들? 그런 건 제가 빼지 않으면 힘드니까 간지럽거나 힘들거나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이미 와서 꽂힌 여러 개 가시들 중에서 굵은 가시나 뭐 간지러운 가시, 하여간 못 견디는 이런 것들을 빼는 작업이 저는 이렇게 쓰는 작업이 되고, 그런데 그 작업이 아이들에게 들려주고 싶은 소재면 들려주는 것뿐이라서 특별히 그 다르지는 않다고 보입니다.
그렇죠. 소재는 같은데 이제 표현 방식이나 이제 어떻게 풀어내느냐에 따라서 선생님들과 소재와 발상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밤을 샐것 같은데 특히 이분 저 되게 기대돼요. 길상훈 선생님. 예. 시의 소재와 발상 어디서 얻으시는지.
예, 그좀 전에 말씀드린 상황하고도 비슷하게 통할 수가 있는데요. 어떤 사물의 기본적인 성격들 있잖아요. 근데 그 기본적인 성격들에서 벗어나는 생각들을 많이 해보는 편이에요. 그러다 보면 이 소재가 갖지 못했던 다른 특성들을 갖게 되면서 새로운 의미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전에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을 새로운 시 속에 새로운 의미를 담아서 쓸수 있게 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시를 쓸때좀 분위기를 많이 타는 편인데요.
오, 어떤 분위기요?
집안에 만약에 음악이 흐른다고 그러면 음악도 여러 가지 분위기의 음악이 있잖아요.
예.
그 어떤 음악이 들려오느냐에 따라서 시의 분위기가 나중에 바뀌더라고요. 음악을 들으면서 시를 쓸 때. 그래서 주변의 분위기들을 시 속에 어떻게 심어내느냐도 저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작업 중에 하나 같습니다.
저희 외부의 영향을 최대치로 많이 받는 상황이 또 마감 직전의 상황이기도 하고 글 쓰실 때 상황이기도 하고
예, 그렇죠. 최대한 아까 오감을 열어서 뭔가를 받아들인다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예.
그런 측면에서 저도 비슷한 것 같아요.
이번에 멘토링 하시는 동안 사실 각 게시판마다 특징이 있었을 텐데요. 어떤 점이 가장 인상 깊었고 그 와중에 나는 어떤 작품이 가장 인상적이었다 싶은 거 혹시 있을까요? 시부터 한번 해볼까요, 선생님?
네, 가장 인상적으로 남아있는 작품은 아주 짧은 작품인데요. 그 여든 무렵에 할아버지가 자기 과거에 어머니한테 맞았던 얘기를 하면서 마지막에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을 한마디로 딱 요약적으로 표현을 하셨더라고요. 시라는 게 설명 없이 한마디만으로 모든 걸 다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깊이 있게 다가왔던 구절입니다.
그렇구나. 어쩐지 그 이 방송을 들으시는 그 작품의 주인공이 계시다면 너무 기쁜 말씀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동화의 이경희 작가님.
네, 저는 굉장히 인상적인 작품이 너무나 빨리 제가 멘토링 하자마자 다음 날인가 그 다음 날에 고치셔서 올리셨는데 너무 잘 흡수하셔서 제가 드린 충고를 너무 120% 훨씬 더 제 기대보다 훨씬 좋게 깜짝 놀랄 만큼 그 훌륭하게 고쳐내셔서 굉장히 놀랐고요. 그게 되게 인상 깊었어요. 거미에 대한 동화였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거미에 대해서 좀 비이성적인 공포감을 갖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더 좀 몰입해서 읽었고 그 하여간 발전 속도에 매우 놀랐습니다.
그렇구나. 어쩐지 거미가 집을 짓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소설의 홍희정 작가님.
네. 저는 그 이국의 겨울 풍경을 아주 생생하게 묘사한 작품이 인상에 남는데요. 의견을 드리고 멘토링을 드리고 그 후에 그 작품을 쓰신 작가님께서 좀 부연 설명을 주셨어요. 근데 실제로 먼 타국에서 작품을 써서 게시판에 멘토링을 이제 올리신 거였거든요. 그래서 동서문학상 그 게시판 멘토링을 통해서 거리하고 상관없이 문학 얘기를 깊이 있게 나눌 수 있어서 굉장히 가깝고 보람되게 느꼈습니다.
소설로 할 수 있는 가장 멋진 여행이 또 이국으로 가는 여정이 아닐까 싶은데요. 수필의 김가경 작가님 어떠셨나요?
네. 저도 아쉽게 이제 선택을 하나만 했는데 그중에 벌레라는 작품하고 첫 번째 겨울이라는 작품. 벌레는 자아 성찰에 이르는 부분을 너무 좀 색다르게 다른 시선에서 썼는데 마무리까지 뭐 하나 이렇게 버릴 것 없이 너무 좋았고요. 그리고 첫 번째 겨울은 이 대부분의 수필들이 부모나 가족을 그릴 때 원한 아니면 너무 극도의 그 사랑과 희생에 대한 찬사? 이렇게 좀 표현을 좀 그렇게 하면 그런데 저는 언제부턴가 이게 가족 구성원으로서 그러니까 부모님 같은 경우는 희생과 뭐 사랑 아니면은 뭐 원한 이게 아닌 역할로서 주어진 대상이 아닌 그냥 한 인간으로 그리는 작품을 좀 만나고 싶었어요. 그랬는데 그 첫 번째 겨울이 제가 생각했던 그런 지점을 너무 담백하게 그리고 그 아버지에 대한 어떤 주관적인 시선이 많이 안 들어가고 그 떠들고 누가 봐서는 되게 무책임한 아버지인데 그 아버지라는 한 인물, 한 인간이 너무너무 이렇게 담담하게 잘 그려져서 마지막이 됐을 때는 저도 가슴이 뭉클했던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 작품이 되게 두 개가 아쉬웠어요.
굉장히 또 그 작품이 마음에 걸리셨구나.
그렇지요. 기타 또 있는데 언급을 더 하고 싶은 부분이 또 많아요. 다른 작품도.
그렇죠.
네네.
항상 선택의 순간이라는 건 이런 때 참 아쉬운 매듭을 갖는 것 같습니다.
맞아요. 네.
김가경 작가님 문득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김가경 작가님께서 작가로 활동하신 지 꽤 오랜 시간이 지났는데 습작 시절에 그렇다면 퇴고 어떻게 하셨는지 혹시 말씀 가능하실까요?
네. 습작 시기를 저 혼자 보낸 부분은 좀 짧고 같이 이제 합평을 하면서 한 기간이 좀 제법 있었는데 한 4, 5년? 그때 이제 그 방향을 지적을 해주면 어떻게 고쳐야 되는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빨간 톤에서 노란 톤으로 바꾸라면 그게 되는데 노란 톤에서 한 채도 낮게 그거를 바꾸라고 하면은 그게 이해가 안 돼서 고치면 더 안 좋은 상태가 되는 거 그걸 무수히 반복하다가 이제 그 감을 익히는 데까지 시간이 오래 걸렸거든요. 그거는 계속 부단히 한 작품을 많이 고쳐보면서 새로 쓰는 것보다 그 한 작품을 통해서 계속 수정하는 과정에서 그게 저는 익혀지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퇴고할 때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그 채도를 낮추는 게 진짜 어려운 일이에요. 근데 그거를 어떻게 하면 이분들한테 최대한 전달이 될수 있을까 해서 이제 공감을 하면서 이렇게 댓글을 달아주려고 노력은 했는데 그게 제대로 전달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제일 중요한 건 공감이라는 단어 같아요. 그내 작품과도 공감을 하고 수정된 퇴고가 된내 작품과도 공감을 하고 그것을 하고 있는 나 자신과도 공감을 해야 혼연일체, 문장과 내가 일체가 되는 문연일체가 되지 않을까 문득 그런 생각이 듭니다. 길상우 작가님
네.
혹시 그 옛날에
예.
퇴고, 습작 시절에 퇴고 어떻게 하셨는지 기억나시나요?
퇴고를 할때 주로 많이 신경을 썼던 게, 저는 제가 쓰려고 하는 의도가 제대로 드러났는지에 중점을 맞춰서 퇴고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제가 딱 정해지면 그 주제에 맞는 시어들이 쓰여졌는지, 그리고 주제의 분위기하고 어울리는 시어들이 쓰여졌는지, 그리고 행과 행 사이의 어떤 연결관계, 이런 것들을 중요하게 생각을 하면서 그 연결관계가 자연스럽게 이어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중점적으로 좀 태그를 했던 것 같고요. 근데 지금에 와서 생각을 하면 그런 퇴고 작업들이 어떻게 보면 초반기에는 굉장히 필요하거든요, 시에서. 그래야 시를 되게 탄탄하게 구성할 수 있는 요소가 되기도 하는데 어느 정도 기본기가 갖춰지면 그때부터는 오히려 또 반대로 너무 탄탄한 구조를 허무는 작업이 또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야 뭔가 시에 여유가 생긴다고 할까요? 예, 요즘에는 그런 느낌으로 많이 퇴고를 하는 것 같아요.
머릿속에서 생각한 거랑 소재를 딱 떠올렸을 때 내가 느낌이 확 왔던 때, 그리고 손끝으로 나온 문장이 저는 엄청난 괴리가 있었거든요.
네.
선생님, 어떠세요?
저도 괴리가 굉장히 많았었죠. 그래서 선배들하고 화평을 진행을 하면서 굉장히 지적을 많이 당했어요. 많이 당했는데, 어느 순간 정말 오랫동안 열심히 바라보다 보니까 어느 순간 내가 잘못하고 있는 부분들이 보이는 순간이 오더라고요.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인내하는 것.
네.
오, 그렇구나. 저는 퇴고를 한번 하고 두번 하고 세번 할수록 약간 그 거리가 좁아지는 경험을 늘 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 동화 이경혜 작가님.
네, 그 아동문학은 좀 특수하지요. 그러니까 어른이 어른을 위해서 쓰지 않고 어른이 아이를 위해서 쓰거든요. 그러니까 아이에게. 그래서 퇴고를 정말 잘하셔야 돼요. 저 같은 경우는 특히 습작 시절에는 그렇게 썼어요. 쓸 때는 그냥 아무 생각 안 하고 쓰는 거예요. 아이든 어른이든 상관하지 않고 다 쓰고. 그다음 퇴고를 할 때는 내가 아는 어떤 아이를 하나 떠올리세요. 저는 그랬어요. 떠올려서 제가 그 아이를 빙의를 해서 내가 누구다 생각하고 그 아이의 눈으로 그거를 읽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아이에게 전달이 잘안 되는 부분이 이제 걸리게 되죠. 어른의 눈으로 썼구나, 이런 거는. 그런 방식이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퇴고할 때. 특히
누군
아동문학은, 동시든
아동문학
동화든. 네.
누군가 특히 그 아이의 시선이
네네.
되어보는 것.
네.
오, 참 멋진 경험이 아닐까
그 아이의
싶습니다.
입장으로 앉혀놓고 얘가 읽는다 생각하고. 네.
소설은 또 어떨까요, 홍의정 작가님?
그 지금 얘기해 주신 너무 훌륭한 그 생각들을 듣고 깜짝 놀랐거든요. 저는 습작 시절에 거의 아무 생각 없이 썼던 것 같고,
무조건 쓰기만 했다.
네.
오로지 썼다.
이렇게까지 섬세하게 생각을 못 했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그 제가 제일 그 습작 기간을 떠올리면 강하게 남아 있는 감정은 공모를 목표로 한다거나 아니면 어떤 가다할 곳을 정해 놓고 썼던 그 순간보다 그냥 소설하고 저만 있던 그 기쁨? 그게 가장 기억에 남고, 물론 목표를 정하고 쓰시는 것도 좋겠고, 또 멘토링 게시판을 통해서 그런 이제, 문장을 좀 주시는 분들도 계세요. 목표를 오래 해서 굉장히 사납고 어두워진 상태를 주시기도 하는데, 그래도 자기가 처음 소설 쓰기를 시작했던 그 기쁨을 좀 잊지 않으시고 용기 있게 밀고 나가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결국 인내하듯이 기다리다가 뚝심 있게 밀고 나가라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시간상 분량상의 이유로 멘토링을 받지 못하신 분들이 또 계세요. 그분들께 한 말씀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홍의정 작가님부터 해볼까요?
아, 네. 그 의견을 그 상황 때문에 간결하게 작성한 경우에도 소설은 제가 모두 세심히 읽고 멘토링을 작성하려고 애썼고요. 그 짧게 드리면서도 꼭 필요한 얘기를 드리려고 애썼기 때문에 오히려 좀 효율적으로 전달 드릴 수도 있었어요. 그리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멘토링 길이에 따라서 차이를 두고 하루아침에 소설이 좋아지는 경우는 거의 결코 없을 거예요. 그래서 너무 조급해하거나 아쉬워하시지 마시고 효율적으로 좀 드렸던 문장들을 안내서처럼 참고해 보시면 어떨까 합니다.
네. 쓰다 보면 나 혼자 이렇게 고립돼서 쓰다 보면 선생님 이런 멘토링의 순간들을 몇 번은 맞이하게 될 텐데 조급해져요. 어쩔 수 없이. 왜 나는 안 되는 것일까? 나만 안 되나? 아 이번에도 난 이러네. 그 어떻게 보면은 모두의 공통적인 기저에 깔린 마음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쌤 혹시 개인적으로 그런 조급함이 생길 때마다 어떤 식으로 이겨냈는지 제가 좀 여쭤봐도 될까요, 선생님들께? 홍의정 작가님 어떻게 이겨내셨어요?
아, 그 소설 쓰는 작업이 책상 앞에서 혼자 해야 되는 일은 분명하기는 한데요. 사실 균형 잡힌 시각과 문제의식이나 자기 실력에 대해서 편안하게 인정한 자세가 저는 그 혼자 있는 시간만큼 아주 꽤나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면은 좀 믿을 만한 사람들과 함께 소설 이야기를 나누면서 시각을 좀 점검해 보기도 하고 좀 안정된 상태를 유지하는 것도 중요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맞아요. 우리 이영희 작가님 어떠세요? 네.
그러니까 제일 그 갈등을 일으키는 그러니까 초조하게 만든 요소가 내가 재능이 있나? 과연 이런 걸 써서 뭐 하나? 아마 이런 네. 생각은 뭐 저도 지금까지 하고 있어요. 근데 그런 생각이 들면 아무것도 못 써요. 그래서 제가 이분들에게도 많이 말씀을 드렸지만 그냥 쓰는 사람이란 게 작가거든요. 그 말 그대로. 그럼 뭐 남잖아요. 꼭 걸작을 쓰지 않아도. 그래서 저도 쓸 때는 두 가지를 생각해요. 재능은 뒷전이다. 일단 쓰자. 이거 하고 그다음에 용기를 주는 말은 저도 누구한테 들은 말인데 나는 세상에서 가장 나쁜 졸작을 쓸 권리가 있다. 이런 말이 굉장히 위로가 돼요. 그러니까 좋은 작품을 쓰려고 너무 생각하지 마시고 일단은 쓴다. 이런 마음으로 그러면 쓰는 사람은 작가다. 누가 세상에 인정해 주지 않아도 네, 그런 마음을 자기에게 들려줬으면 합니다.
네. 시 게시판에 길상 선생님 조급함이 어떻게 이겨내야 합니까?
사실 저는 시 쓰면서 그렇게 조급해 본 적은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아, 원래 잘 쓰셔서?
아니요. 원래 잘 써서 그런 게 아니고요. 그냥 운이 되게 좋게 좀 일찍 등단을 한 편이고
몇 살에?
그때가 28살 그래서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 그때 당시에 등단을 준비하면서 쓴 시를 보면 지금도 되게 나 부끄럽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거든요. 왜냐하면 내가 이 시에 모든 걸 쏟아부어서 잘 만들어진 어떤 형식으로 시를 갖춰야겠다. 이런 쪽을 많이 생각을 하면서 시를 썼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정작 나의 이야기 그리고 나의 감정 이런 것들을 제대로 표현을 못한 것 같아서 예전에 쓴 시들을 보면 너무 형식에 딱 맞춰서 내용을 채우려고 그런 시 쓰기를 하지 않았나. 그 게시판을 보면서도 많이 든 생각이요. 뭔가 등단을 준비하려고 쓴 시는 느낌이 딱 달라요. 그러니까 만들어진 느낌이 딱 들거든요. 오히려 그런 시보다 자기의 삶을 그냥 있는 그대로 드러내는 좀 자연스러운 시를 쓰는 분들이 좀 많아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수필 부분에 김가경 작가님.
네.
네. 아이고 세상에. 그 습작할 때 네. 조급함을 이겨내는 방법에는 또 뭐가 있을까요?
그래. 그 조급함도 견뎌내야 되고 저도 이렇게 조급한 한때가 있었는데 그 부분은 암만 이렇게 그 극복을 하라고 해도 글을 쓰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따라옵니다. 근데 이제 조금 더 글에 대한 어떤 의무감이나 어떤 욕망 그런 것들보다 이제 삶을 살아내는 태도에서 자연스럽게 글로 향하는 방향을 자연스럽게 트는 지점이 와요. 그렇게 하면 그 조급함이 이제 저절로 이렇게 빠져버려요. 조급함이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그런 지점이 올 때까지 조급함도 견뎌내셔야 되고, 그리고 그런 태도를 갖기 위해서 무한히 지구상 이 모든 존재들이 멘토다 생각하고 이제 뭐 견뎌내셔야죠.
문득 그런 생각이 들어요. 견디는 것도 습작의 한 과정이고, 그리고 내 작품의 미흡함, 미진함을 지켜서 미흡하니까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거라는 생각 꼭좀 하시고, 그 순간마저도 지켜내지 않으면 나는 결코 완성된 글을, 조금 더 나은 글에 도달할 수 없다라는 생각으로 지내시면 어떨까. 이런 조급함이나 미흡함 혹은 좌절감마저도 내 습작기를 버티게 할 수밖에 없는 기간이고, 나는 이 길에 들어섰으니까 각자 이겨내실 수 있는 방식을 조금 더 고안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상 분량상의 이유로 멘토링을 받지 못한 분들에게 한 말씀 부탁하다가 조급함과 여기까지 왔어요. 이경혜 작가님, 그 멘토링 게시판에서 분량상, 시간상의 이유로 이제 다 못하신 말씀 혹시 있으신가요?
네. 저는 특히 그 멘토링은 이제 짧게 15회 정도로 돼 있었기 때문에 저는 그 분량에 맞추는 것도 큰 공부라고 생각돼서 그 양이 많이 넘칠 경우는 줄여서 올려주십사 부탁도 하고, 그리고 멘토링이 사실 별게 아니거든요. 그 아까 그홍 작가 선생님께서도 얘기하셨지만 조금 더 중심을 갖고 멘토링을 한 작품들 7편이 뭐 있기에 하겠지만 사실 모두에게 멘토링을 한 거나 마찬가지인 셈이거든요.
그쵸.
근데 그 멘토링이 사실 별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건 하나의 참조 의견으로 삼으시고, 이 멘토링을 받기 위해서 내가 한번더 작품을 들여다보고 조금이라도 더 다듬고 아니면 완성하려고 애썼다. 이런 계기로 삼았던 것을 더 의의로 삼고 그렇게 받아들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른바 멘토링의 운명이지요.
네.
멘토링에도 운명이 있습니다. 길성 작가님, 예.
네. 모든 작품을 제가 합평을 해드릴 수가 없어서, 저도 그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거의 뭐 멘토링 내용이 이 자리에서 얘기하는 어떤 이야기들하고 맥이 다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방송을 들으시면서 자기시에 맞는 부분들 있다면 그런 것들을 좀 응용하셔서 시를 퇴고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무래도 진짜 시간상의 이유, 그리고 멘토 작가님은 한계가 있는데, 원하시는 분들은 많아서 참 저희도 늘 안타깝게 생각하는 지점 중에 하나입니다. 수필 부분에 김가경 작가님,
네.
네, 시간상 분량상의 이유로 아쉽게 멘토링을 받지 못한 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멘토링이 그러니까 이 정해진 공간에서 이렇게 작가의 말을 듣는 게 되게 소중한 기회일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이게 전적으로 옳은 얘기도 아닐 수도 있고 하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받아들일 부분만 받아들이시고, 여기에 동참을 못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세상이 다 멘토다. 생각만 열고 하면 그 모든 사물들도 다 나한테 영감을 주고, 그리고 멘토가 될수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멘토링 작업보다 더 중요한 게 그런 시선을 여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작업을 꾸준하게 어느 자리에서든 글을 쓰신다고 생각을 하시면 멈출 때까지 아무튼 그 작업을 계속 해나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멈추지 말고
네.
끝까지 나아가라. 너무 멋진 말씀이세요. 작가님, 그 이번 주에 게시판 제목 한번 지어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저부터 시작할까요?
네.
네, 무릅쓰며 견디기.
아, 무릅쓰며, 마치 무릅이 비읍이 아니라 피읍 받침으로 무릎을 쓰며 건디기, 약간 그렇게 들려오기도 합니다.
무릅쓰며, 그것도 괜찮네요.
네, 아니, 정말 이중적인 의미가 아닐까 싶습니다. 홍정 작가님, 이번 주 게시판 제목은?
아, 소설가가 되자입니다.
사실 단순한데 진리인 명제입니다.
네.
소설가가 되자. 모두 다 소설가가 되실 겁니다. 이경희 작가님.
네, 저는 아련해진 꿈을 다시 붙잡고 이렇게
아,
했습니다.
아련. 네, 정말 아련이라는 단어 정말 오랜만에 들어봅니다. 기대되는데요,
아, 저만 좀 다른 방향으로 제목을 정한 것 같아요. 저는 마스크라는 제목을
마스크.
정했거든요.
왜요?
왜냐하면 요즘 시의 표현들을 중요시하다 보니까 수식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할 말을 좀 줄이자는 의미에서 마스크라는 제목을 좀 정해봤습니다.
할 말만 해요.
네.
마스크. 아, 네. 마스크, 아련, 소설가가 되자. 그리고 무릎 쓰며 견디기. 왠지 게시판마다의 성격과 색깔이 탁 나오는 제목들이 아닐까 싶었습니다. 다음은 여러분들께서 가장 기다리셨을 코너입니다. 바로 멘토링 게시판 주장원 발표인데요. 여러분의 작품과 일주일간 함께 하신 멘토 작가 여러분들은 어떤 작품을 이번 주에 장원으로 뽑아주셨을지 기대가 됩니다. 먼저 시부문 게시판을 맡아주신 길상호 작가님 주장원 발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8월 13일에 올리신 실버브링님의 그녀의 개인화라는 작품입니다.
축하드립니다. 홍의정 작가님.
아, 네. 럭스 메이커라는 아이디로 올려주신 작품이고요. 네, 축하드립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이경희 작가님.
이 아이디가 러브 멜 MJ라는 분의 냥이라는 작품을 2주의 장원작으로 뽑았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수필의 김가경 작가님.
네. 317번 구지 아이디가 SHYEA34.
아, 축하드립니다. 이번 주 주장원으로 선정되신 분들께는 다시 한번 축하의 말씀을 드리고요. 멘토 작가의 사인 도서와 운영위원 사인 도서, 문화 상품권과 14회 동서 문학상 수상집, 동서 식품 커피 제품을 부상으로 우송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와, 택배 기사님을 그 어느 때보다 기다리시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번 코너는 멘토 작가님들이 선택한 나만의 책 시간입니다. 각자 책한 권씩을 여러분들께 추천해 드리는 코너인데요. 어째서 이 책을 가져오셨고 이 책과의 첫 만남은 어땠는지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시의 길상호 선생님부터 한번 해볼까요?
예, 저는 송진권 시인의 거기 그런 사람이 살았다고라는 시집을 선택을 했는데요.
예.
이번 멘토링을 진행하면서 자연을 소재로 해서 시를 쓰신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자연을 소재로 했을 때 나올 수 있는 이야기가 너무 식상하게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에게 어떻게 하면 도움이 될수 있을까? 딱 생각을 하다가 문득 떠올린 시집이 이 시집이에요. 송진권 시인이 옥천에서 사시는데,
아, 충북 옥천이요?
예.
예.
옥천이라는 동네가 굉장히 자그마한 동네잖아요. 거기다가 이 어렸을 때에는 완전히 산골짜기에서 사셨더라고요. 예전에 한번 놀러 간 적이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분 시에도 굉장히 뭔가 자연 친화적인 그런 소재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연을 기존의 자연으로 표현하지 않고 뭔가 새롭게 해석하면서 시를 풀어나가는 점이 굉장히 감동적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이 참고를 할수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도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서점에 들러서 그 시집을 꼭 사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동문학의 이경혜 작가님.
네, 저는 이번 그 멘토링을 하면서 올리신 글에 덧붙여서 이렇게 글을 붙여주신 분들이 많았는데 대부분 굉장히 겸손하세요. 이런 글 올려도 되는지 뭐 시간을 뺏어서 죄송하다 그러고 재능이 없는 것 같은데 그냥 하고 싶어서 했다 이런 분들이 많으셨어요. 그래서 제가 권해드리는 책은 브렌다 유랜드의 글을 쓰고 싶다면 하는 책이 있어요. 예전에 그게 아마 참을 수 없는 글쓰기의 유혹이란 제목으로 나왔을 텐데, 네, 새로 나왔거든요. 재능에 대해 회의하시는 분들은 꼭 보시기 바래요. 저는 이 책에 굉장히 위로를 받았고 지금도 작품이 안될 때면 몇 번이고 다시 읽어요. 그래서 재능보다는 어떤 자신의 갈망, 자신이 말하고자 하는 어떤 욕구가 있으면 그것이 어느 정도 그 재능을 커버할 수도 있는 거고요. 누구든지 다양하게 여러 가지를 쓸수 있다 하는 어떤 가능성을 보여주는
네.
격려가 깃든 책이거든요. 그래서 추천드립니다.
갈망, 열망이 크다면 어느 순간 나의 실력이 내 마음을 넘어설 수 있는 거니까요. 내가 자꾸 한계에 짓는 나 자신의 실력을 어느 순간 넘어서는 그 빛의 지점을 여러분들 발견하실 수 있을
네,
겁니다.
조금 다들 조금 더 뻔뻔해지셔도 좋아요. 글 쓰실 때는. 네.
네. 여러분 잘 들으셨죠? 수필 부분의 김강희 작가님.
네. 저는 후지와라 신냐라는 작가의 동양방랑이라는 책을 권하고 싶습니다.
동양방랑. 무슨 책인가요?
네네. 이건 여행기인데요. 여기 이 작품이 여행기면서 소설 같고 수필 같고 사진도 실려 있어서 다양한 시선을 느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아, 이렇게 여행도 시적이고 소설적이고 그리고 제가 어차피 수필 멘토링을 했으니까 수필적인 이런 총체적인 그런 걸 느낄 수 있는 책이라는 데 대해서 되게 이렇게 마음이 좀 열렸거든요. 추천드립니다. 한번 읽어보시라고.
아, 여행서. 우리가 언제 다시 직접 여행을 가볼 수 있을까 생각하며 그러지 못하는 이 순간에는 책으로라도 대신 여행을 해보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홍희정 작가님.
아, 네. 제가 추천드릴 책은 파트리크 지스킨트의 존머시 이야기라는 책입니다. 게시판에 올라온 꽤 많은 소설들이 한 인물의 인생을 시간 순서대로 방대하게 늘어놓는 방식을 택하고 있었는데요. 소설이 한 개인의 고귀함을 오래 깊이 관찰하고 그것을 말하는 것은 분명하지만 그것에만 집중한 나머지 평전이나 역사서로 읽히지 않기 위해서 최소한의 장치가 필요합니다. 이 작품은 존 머시라는 인물을 어린 소년의 시각으로 촘촘하게 묘사하면서도 소설의 구조도 훌륭하게 느낄 수 있는 작품이라 그리고 책도 얇아요. 네. 그래서 한번 읽어보셨으면 하는 마음에 네, 소개해드립니다.
천수호 윤영 의원님 여기 숨죽이고 계셨는데
아, 네. 네. 아우, 숨이 막혔습니다.
네. 네. 왜, 선생님.
아, 제가 아까 네, 네. 후지라와 신냐의 그 티베트 방랑을 추천할 뻔 했는데 우와. 제가 망설이다가 다른 책을 가져왔는데 잘 가져온 것 같아요. 예. 오늘은 그 세 마리 토끼를 잡는 책관권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여행, 생태, 감성. 네. 이 세 가지를 충족시킬 수 있는 호시노 미치오의 알래스카 바람 같은 이야기입니다.
가고 싶다.
네. 이분은 평생 알래스카의 자연과 그 사람과 또 동물을 꾸준히 사진에 담아온 그 일본 태생의 세계적인 야생 사진 작가입니다. 평생 그 알래스카를 사랑하고 체험한 그 사진과 그 이야기를 통해서 지금 여행을 못 하고 있는 지금 우리의 정신에 굉장히 아득해질 만큼 거대하고 낯선 그런 어떤 자연의 세계로 들어갈 수 있게 할 것 같습니다. 제가 3년 전에 2017년도 7월에 알래스카에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기 전에 또 이 책을 한번 읽고 다녀와서 또 한 번 읽었는데 정말 읽을 때마다 정말 너무나 감동적이고 또 가슴에 와닿았는데요. 그런데 이분의 글도 굉장히 맑고 투명하고 그런 어떤 담백한 글인데요. 사진도 굉장히 많이 들어있고요. 그래서 수필을 쓰시는 분들께도 도움이 될 것 같고 시나 소설, 아동문학 분야에 두루두루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마지막으로 이 책 추천해드리고 싶어요. 내가 쓸 내 첫 책. 제목, 저자, 표지까지 여러분께서 상상하셔서 책을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언젠가, 아니 곧 출간될 여러분의 첫 책을 저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각자 자신의 책을 위해서 지금 이렇게 멘토링도 받고 기나긴 습작과 이야기를 견디시는 거 아닐까 싶은데요. 곧 한 권의 책에 저자가 되실 여러분 용기 내시고 무릅쓰고 또 견뎌내시고 마스크를 쓰고서라도 견뎌내시고 아련해지시더라도 견뎌내시고 소설가가 시인이 동화 작가가 동시인이 수필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쉽지만 이제 우리 문학 멘토링 토크 함께해 주신 멘토 작가님들과 작별 인사 나눠야 될 시간입니다. 멘토링 게시판 참가자분들에게 당부의 말씀 한 말씀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김가영 작가님.
네, 저는 지금까지 수고하셨고 그리고 한 말씀 덧붙이자면 앞에 멘토링을 해주신 분들이 너무 잘해주셔서 뒷부분에 사주차는 좀 편안하게 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2년 전에는 첫회 했을 때 하고 이거 마지막 하는 거하고 확연히 그 글이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동안에 멘토링 해주신 앞에 분 선생님들한테 감사드리고, 그리고 이제 포기하지 마시고, 여기 다 올리신 분들 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안에 그 원석이 있으니까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포기하지 마시라는 마지막 말씀. 자, 홍희정 작가님.
아, 네, 먼저 귀한 문장들과 장면들을 풍성하게 만날 수 있게 해주셔서 방송 통해서 감사 인사드리고 싶고요. 태고에 대해서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어요. 태고를 할 때는 단순히 문장을 고치는 수준이 아니라 전면적으로 살피는 작업을 좀 해보셨으면 좋겠고, 내가 읽고 싶은 글과 남에게 보여주려는 글을 구분해서 작업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또 의도한 주제에서 자꾸 벗어나는데도 자신이 꼭 쓰려고 했던 문장이나 발상을 넣을 자리를 소설에 만들려고 자기적인 설정을 하거나 마무리가 돼버리는 식의 방식은 누구보다도 작가가 스스로 알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걸 잘 알면서도 이 정도면 또 다음에라는 말로 넘어가지 마시고, 객관성을 유지한 채 태고를 해보시는 연습을 마지막으로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동문학의 이경혜 작가님.
예, 제가 얼마 전에 학생들한테 이런 질문을 받은 적이 있어요. 고등학생이었는데, 잘하는 걸 해야 돼요, 좋아하는 걸 해야 돼요, 이런 질문을 받았는데 굉장히 사실 어려운 질문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제 개인 의견일 따름이에요. 근데 그때 대답했던 내용을 멘토링 게시판에 올려주신 분들께도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저는 토끼와 거북이 경주 생각하면 아주 쉽다고 생각하는데요. 토끼가 잠을 자지 않고 달려가면 거북이는 이길 길이 없어요. 그거는 맞아요. 그러니까 재능이 뛰어난 사람이 같이 노력을 한다면 질 수밖에 없고, 거북이는 어떻게든 빨리 달릴 수 없다고 생각해요. 그렇지만, 좋아하는 일을 하면 행복하고, 그리고 좋아하는 일을 하면 거북이처럼 꾸준히 한다면 결승점에 도착할 수는 있거든요. 이기지는 못하더라도 결승점에 도착한다는 거는 어떤 일을 하든 중간은 갈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중간은 갈수 있다고 생각해요. 자기가 좋아하면 설사 재능이 없더라도 재능이 어느 정도까지는 키워지거든요. 최고의 인류는 못 되더라도. 그래서 저는 좋아하는 일을 열심히 하시고
네.
그래서 결승점에 도착하면 그 기쁨은 살아있는 그 기쁨 중에 큰 선물이 살아있는 중에 큰 선물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밤에도 쓰는
네.
것이 재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따로 없어요. 재능은 자꾸 재능이 없다고 생각하면 되게 슬퍼지잖아요. 네. 유상우 작가님.
네, 이번에도 시 게시판 보면서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들 그리고 생각의 지점들을 많이 배우게 된것 같아요. 제가 지적을 조금 세심하게 하는 편이라서 혹시나 마음의 상처를 받으신 분들도 계실 것 같기도 한데, 그래도 나중에 오늘 마지막 날 게시판에 감사했다라는 말씀들 많이 올려주셔서, 제가 오히려 감사를 드리고, 앞으로 시를 쓰시면서도, 스스로의 삶을 좀 즐길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해봅니다.
네.
뭔가를 하기 위해서, 뭔가 목적의식에 의해서 시를 쓰지 마시고, 그냥 시 쓰는 자신의 삶을 좀 즐기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 즐기라는 멋진 말씀.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멘토 작가님들을 보내드려야 될 차례입니다. 정말, 정말 고생하셨고요. 감사합니다. 선생님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코너는 한 주간의 멘토링 게시판을 지난 동서문학상의 수상작을 통해 되짚어보는 시간으로 천수호 시인이 직접 읽고 콕 집어주셨습니다. 이름하여 수호 시인의 선택. 함께해 주실 천수호 운영위원 모셔보았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선생님.
이번 주에는 아동문학 분야를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이번 4회차 멘토링 게시판의 작가가 동아 작가님이셔서 동시에 댓글을 달아주면서 매 순간 겸손한 마음으로 안타까움을 표현하고 있더라고요. 그 작가님이 왜 동시를 모르시겠습니까? 그렇지만 그 또 최선을 다하려는 그런 마음과 겸손한 마음이 잘 드러났었습니다. 또 그것을 잘 받아들이면서 감사해하는 참가자들의 반응 또한 고맙게 여기는 마음에서 저는 오늘 동시 부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까운 가족에 관한 동시를 쓸 때 어떤 이야기를 어떻게 풀어가야 감동이 있을 것이며 사람에 관한 동시는 어떻게 써야 하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4회 금상 수상작인 오성수님의 외할머니 냉장고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외할머니 냉장고 오성순. 우리 외할머니는 무엇이든 얼려버린다. 엄마가 사다 준 사골도 주름표는 화장품도 나중에 아껴 쓴다고 냉장고에 넣는다. 우리가 가면 외할머니 보물 냉장고 열린다. 지난 봄에 뜯어 말린 숙이나와 된장국이 되고 여름 바다에서 산 새우도 찜통에 들어간다. 엄마 몰래 초콜릿 아이스크림도 나오고 도둑이 들까봐 숨겨놓은 금반지도 나온다. 차 타고 집에 가는 길 외갓집이랑 멀어지는데 외할머니는 엄마도 올려버렸는지 꼭 감은 눈, 꼭 닫은 입, 문 열면 주르륵 녹을 것 같아. 네, 이 동시는 외할머니 댁에 갔다 오면서 그 외할머니를 혼자 남겨두고 돌아오며 안타까워하는 그 엄마의 모습을 짠하게 그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 앞부분에 외할머니네 냉장고 이야기가 참 재미있게 부각되어 있습니다. 엄마가 사다 준 사골도 아껴 드시려고 냉장고에 오래 보관하고 화장품도 아껴 쓰려고 냉장고에 넣어둡니다. 또 자식들이 가면 먹이려고 봄에 손수 뜯은 쑥과 여름에 바닷가에서 사온 새우도 드시지 않고 올려둡니다. 그리고 손주들이 오면 엄마 몰래 주려고 초콜릿이나 아이스크림도 숨겨두십니다. 뿐만 아니라 금반지를 보관하는 금고 역할까지 하는 신기한 냉장고입니다. 그러니까 이 동시는 그 할머니와 엄마의 끈끈한 정을 표현하기 위해 냉장고를 매기려 하여 이야기를 끌어가고 있습니다. 아이의 눈에 들어온 할머니의 냉장고는 마치 사랑을 꽁꽁 올려놓은 마술장치 같습니다. 할머니와 엄마의 사랑 이야기를 직접적으로 설명하기보다는 할머니만의 독특한 냉장고를 사이에 두니까 훨씬 더 감동적이고 풍성한 이야기가 됩니다. 할머니와 엄마의 관계를 표현하기 위해서 일상을 일일이 다 나열할 필요도 없고 또 그렇게 할 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할머니의 냉장고와 같은 소재를 써서 냉장고와 관련된 이야기만 풀어도 이렇게 감동적인 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태도의주의 시작법 3장에 사람들에 관한 글쓰기라는 부분이 있는데요. 여기에 보면 그 한 인물의 전생애가 그 사람의 한두 가지의 전형적인 사건에서 나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인물의 일반적인 사고방식과 감정을 알 수 있는 그러한 사건을 서술함으로써 그 인물의 전생애가 제시될 수 있다는 것이죠. 앞에 시에서 우리가 냉장고와 관련된 한 사건만 봐도 할머니와 엄마의 생이 다 그려지지 않습니까? 이번 멘토링 게시판에서도 이렇게 가족 이야기를 소재로 한 동시가 있는데요. SOLSSAM님의 한숨 바이러스라는 작품이 있는데 그 압수상작의 냉장고 역할을 하는 것이 코로나 바이러스입니다. 그리고 또 한 작품 JASMIN1125님의 할머니 나무라는 시도 그 돌아가신 할머니를 수목장한 그 나무를 통해서 나와 엄마와 할머니와의 끈끈한 관계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두 편 다 가족의 이야기를 직접적으로 설명하지 않고 하나의 소재를 연결고리로 삼아서 그 풀어나가는 솜씨들이 좋았습니다. 예, 동시는 어린이가 독자입니다. 그러므로 그 어린이와 소통할 수 있는 언어로 써야 하고 어린이다운 심리와 정서로 표현해야 되겠죠. 그런데 또 독자는 또 그 어른과 어린이 모두가 되기 때문에 어른과 어린이가 모두 공감할 수 있도록 또 써야 되겠죠. 그리고 무엇보다 그러니까 새로움을 주는 동시를 쓰려면 사물을 새롭게 바라보는 눈과 감각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상상력이 바탕이 되어야만이 재미있는 동시를 쓸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완성된 동시를 통해서 어린이들에게 일상생활에서 항상 관찰하는 시선을 갖게 하고 또 세계를 새롭게 보도록 도와주는 것 같습니다. 예, 앞에서 본 시에서도 그 아이의 시선으로 할머니의 냉장고를 유심히 관찰하고 그 의미를 나름의 시선으로 새겨보는 것이 시를 감동적이고 섬세하게 해준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세상에 오히려 시보다 그 시를 쓰게 한 시인이 상상되는 그 손끝과 문장을 쓰는 펜이 생각나는 선생님의 고언이었습니다. 역시 시인의 선택 이렇게 특별합니다. 우리 천수호 운영위원이 수상작을 통해 짚어주신 이번 주의 멘토링 게시판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선생님 네. 4주간의 수호 시인의 선택이란 코너로 팟캐스트 함께해 주셨는데요. 벌써 마지막입니다. 지금까지 팟캐스트 함께해 주신 분들과 우리 삶의 향기 동서문학상에 도전하시는 참가자 여러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4주간 그 전 분야를 통해서 올린 글들을 다 좀 살펴봤습니다. 그 각 분야를 맡은 작가님들은 그 만만찮게 올라오는 작품들을 읽고 코멘트하시느라 정말 고생들 많이 하셨고요. 작가님들의 애틋한 마음들이 댓글마다 잘 느껴졌고요. 그리고 멘토링 게시판에 작품을 올려주신 많은 분들의 마음도 하나하나 소중하게 잘 새기게 되었습니다. 첫 작품이라고 아주 수줍어하면서 작품을 올리는 새내기 분들도 많았고요. 또 기승작가 못지않게 노련함으로 그동안의 습작 기간을 짐작하게 하는 작품도 많았는데요. 그 무엇보다도 우리가 그 문학이라는 것을 매개로 해서 이렇게 소통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한다는 게 참 의미 있고 소중한 일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문학과 삶이 같이 가다 보면 등단이라는 좋은 발표의 기회도 생기고 그렇게 되니까 여러분들도 힘내시고 꾸준히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제가 그 글들을 읽다 보니까 제가 몇 년 전에 이 게시판에서 아주 독한 멘트를 많이 했더라고요. 네. 그때 제게 호되게 말을 들었다는 글을 올리신 분들도 계셨던데 그거 다 사랑입니다. 네. 네. 모쪼록 문학이 여러분들께 큰 힘이 되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응모를 해야 당선도 됩니다. 망설이지 마시고 10월 5일 마감하는 동서문학상에 많이 많이 응모하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역시 사랑이라는 말로 모든 것을 안아주시는군요.
네.
감사합니다.
찐사랑입니다. 네.
찐사랑을 받으신 여러분들 용기 잃지 마시고 끝까지 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운영위원님.
네. 너무너무 고생하셨습니다. 선 네. 작가님.
네. 네.
오늘의 동서문학 멘토링 팟캐스트 준비한 코너를 모두 마쳤습니다. 네 번째 시간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이라면 멘토링 게시판과 팟캐스트를 통해 나의 글, 나의 창작이 한층 더 자라셨을 거라 생각하는데요. 4주간 함께한 멘토링 게시판과 팟캐스트는 여기서 마무리되지만 여러분이 진정으로 도전하셔야 할 15회 삶의 향기 동서문학상 응모는 10월 5일까지 진행되니까요. 멘토링 받으신 작품은 꼭 응모해 주셔야 하는 것 잊지 마시고 여러분의 소중한 작품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지난 동서문학 멘토링 팟캐스트 1회차에서 더할 나위 없이 기쁜 마음으로 우리들의 시간을 열어보자고 말씀드렸었지요. 기쁜 마음으로 열었던 우리의 시간은 우리가 문학과 함께하는 한 끝나지 않는 영원한 현재 진행형이라 믿습니다. 지금까지 진행해 운영위원 이은선이었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동서문학 멘토링 팟캐스트 함께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삶이 문학으로 싹 트는 아름다운 날들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꼭 건강하시고 그 글 쓰고자 하는 마음 잃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